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문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특히 십자가의 교리를 제시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온 교리 때문에 그리고 그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왜 우리의 믿음이 칭의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지를 앞장에서 설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4장에서 밝힌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4장 바로 위에 붉은 글씨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제목이 써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서 8절은 행위가 칭의의 조건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절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 아브라함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늦둥이로 태어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한마디의 항명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 즉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려는 그러한 행위를 보고 그래, 내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려는 너의 그 행동에 너무나 대견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지를 본문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장 9절에서 12절은 의식, 본문에서는 할례로 나와 있습니다. 할례가 칭의의 조건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그 할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고 그때까지 언약의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은 물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필을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할례의 의식을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제 할례를 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여기에서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은 율법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난 후에야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식을 얻지 못해서 상속자를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상속자 및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요청에 못 이겨서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한 것이 그의 나이 86세였으니 약 1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후 약 14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좀처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과 같이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위로서가 아니요 또 어떤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요 또 율법의 순종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이 안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또는 하나님의 의라는 어떤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10월 3일 날 관리봉사팀과 철원 지역으로 야외 MT를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방문한 곳이 바로 고석정이라는 곳입니다. 고석정은 한탄강 중류에 위치한 철원 팔경의 하나로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강변 양쪽이 깎아 지르는 듯한 그 기암절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일반 평야지대에서 그러한 절경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기에 평야지대에 있는 이 협곡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한편에서 래프팅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석정은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서 임꺽정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임꺽정의 원래 이름은 임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선 명조 때 사람으로 문물을 겸비한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등과의 길은 막히게 됩니다. 이에 임거성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무리를 모아서 의적당을 조직하였고 바로 고석정 건너편에 돌로 성을 쌓아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함경도에서 상납되는 조공을 탈취하여서 서민들에게 분배를 해준 의적의 근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이러한 임거성을 생포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지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는 꺽지라는 물고기로 변화해서 고석정의 한탄강 물속으로 도망을 해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훗날 사람들이 임거성을 임꺽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네, 이처럼 임거성 또는 임꺽정을 사람들은 산적이라고 칭하지 않고 의적이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선량한 일반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러한 나쁜 산적이 아니라 선한 백성들을 수탄하는 탐관 오리들을 털어서 일반 백성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들이 나쁜 산적이 아니라 좋고 바른 일을 하는 의로운 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바로 우리를 의적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 즉 의인이라고 자신을 칭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실을 먹음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죄인가입니다. 선악과 과실을 먹은 그것은 죄임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본질적인 죄는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어떤 편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정당한 방법에 의한 그러한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지 인간의 선행이나 또 정직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밝혔듯이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의식 그리고 율법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분명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몸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셨고 바로 인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철도 위에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부하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수리탄 위로 자신의 몸을 날리는 그런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는 결코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다 전가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믿는 그 순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잠잠을 하시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그 죄인을 보고 의인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일반적인 용서한다는 의미와는 사뭇 그 의미가 틀립니다. 죄의 용서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이때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을 죄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또 의롭다고 칭하신 일은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즉 우리 안에 새로 나타난 무슨 의를 보고 의로운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즘 들어 개신교의 그 사고가 편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를 외쳐대는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종교다원주의의 현실에 있어서 종교 간의 화합 또는 대화를 더불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곤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하면 우리는 흔히 캐톨릭을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에큐메니칼 운동은 1910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하여서 프로테스탄스 교회의 제1치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협력도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의 일치 결속을 도모하는 세계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것의 자극을 받아서인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소위 비그리스도교 선언을 통해서 갈라져 나간 종파 및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밝히면서 영국 성공회나 그리스도 정교회와 형제적인 입장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루터파 개신교회와 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종식짓는 그 선언을 공동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비그리스도교 선언에 대해서 카톨릭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선언이라고 잘못 정의하고 있지만은 원래의 의미는 타 종교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서 그리고 어루만져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화시키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꼭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 쪽에서도 기독교와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가 언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와 동일함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을 강조했을 뿐 결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구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유대교의 신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예수님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이단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이드 호세인 나스르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어서 마호멧 이전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의 에녹과 같은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서방 국가와의 긴장은 역사적인 산물, 즉 중세의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과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교와 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파괴를 일삼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은 약탈자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주변 환경은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들을 장기적인 전도의 명목으로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 즉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실존하신 분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시점이 바로 과거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앞서 바울은 믿음의 1차적인 결과인 칭의와 더불어서 칭의를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는 그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평, 즉 샬롬에 대해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인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의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이라는 그 추춧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인데 가끔 사람들은 이를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먼저 평화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비우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채우기 위함이지 결코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어떤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화평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며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존하시라는 실존자임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허상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단지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실존자에 대한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전체에는 주님을 뜻하는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약 718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모두 275회를 사용하여서 신약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비중 있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은 영어에 있어서 서의 경우처럼 공경을 대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됐는데 당시에는 주로 고귀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언하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깊은 단어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칭인 야훼를 옮기는 단어로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은 오로지 주 예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기인되었다고 일부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횟수가 총 596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379회를 바울 서신에, 즉 전체 한 72%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제외하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총 25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짧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모두 이 단어가 65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어 마시아, 즉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열망되었고 특히 이 신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감이 매우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화평보다는 불안이 또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 참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면서 또는 모르고 죄를 짓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절망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담하며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직면하거나 설사 우리가 그 유혹의 구렁덩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제서야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서 숲불 속에 숨었습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나가듯이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2008년 5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탄광 앞에 한 소년이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비원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애야, 너 지금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일을 끝내고 탄광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그 아빠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경비원이 웃으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야, 지하 탄광에서 일하다 나오면 얼굴이 탄으로 온통 까맣게 되어서 누가 누군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단다. 나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빠를 구별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기다리려구나.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이 경비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저씨, 제가 아빠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아빠가 저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예, 이 소년은 아빠가 자신이 아빠를 알아보지 못해도 아빠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소년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미래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 너무나 설레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산적 임꺽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의적 임꺽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임꺽정은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백성들로부터 의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켰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여기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에게 의인될 그 어떠한 자격이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을 그 믿음만으로써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과거 시간의 축적입니다. 또한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현재 역시 바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바로 과거가 됩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축적되어서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은 과거일 수도 현재일 수도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결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 그 속에서 발생되는 어떤 일회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생애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행위와 윤리의 범주로 그리고 규례와 법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범주 안에서 바르게 살면 올바른 삶인 줄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어느 순간에도 실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의 나날들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